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요나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내용의 말씀들을 다 읽었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이거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도 그 전설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든지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배탔는데 니느웨로 갔다든지 한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너무나 가공된 이야기나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같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IS라는 그 극단적 이슬람 단체가 활동했던 2015년에 저희 교계에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IS가 이라크 북부 모술 지방에 있는 유적지들을 파괴하는 중에 요나의 무덤도 파괴했다라는 소식이 교계에 전달되어서 아주 크게 분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무덤을 그렇게 파괴시켰다는 생각에 교회들이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 2017년에 일단의 그 고고학자들이 이라크를 방문해서 이 요나의 무덤 있는 모술 지역으로 가서 파괴 상황을 점검하게 됐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요나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큰 고분이 있는 지하에 IS들이 은신처를 만들기 위해서 7개의 터널을 파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도굴해 갔던 흔적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 IS는 그런 유적지들이나 고대 무덤들을 도굴해서 거기에 있는 문화재나 옛날 유품들을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팔아서 자금으로 활용하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 역사했는데 도굴된 터널들 7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고대 비문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2600년, 2700년 전 이 시기에 만들어진 그 고대 비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비문들의 내용이 구약 성경 내용과 너무 일치하는 겁니다. 특히 아수르 왕행들의 역사와 또 아수르 왕들이 정복 전쟁을 펼쳤던 내용, 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그 고대 비문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됐는데 그것을 해독한 학자들이 결론이 요나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연하게 발견된 일처럼 보이지만 하도 의심을 많이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IS를 통해서 그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비문의 내용들 가운데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이나 이사야 37장 이 등에 기록된 에살하돈이라는 아수르 왕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가 정복 전쟁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한 내용 포로 잡아온 내용 이런 것들이 성경과 너무나 일치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예언자로 활동했던 요나의 무덤 밑에 그런 비문을 새겨놓은 이유를 추정하면서 이 요나 역사의 역사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요나 선지자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요나 그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시킨 대로 안 하고 다시 서러가는 배를 타다가 큰 풍랑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하는 이런 요나 역사의 초기에 집중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나 그러면 불순종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혼난 사람 이런 식의 그 요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때의 요나는 회개하기 전의 요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전에 내 모습을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면 그건 좀 억울한 이야기고 부당한 평가이죠. 요나에 대한 평가는 그가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절하게 회개하고 했는데 그 회개하기 이전의 요나만 가지고 자꾸 요나를 말하지 말고 회개한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일했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한 이후에 요나는 어떤 요나였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전도했는데 니느웨 성 전체를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낸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의 요나 모습이 오늘 읽은 요나 3장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요나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요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의 기본적인 줄거리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너는 본토 전적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온 세상 모든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될 때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세계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큰 십자가, 그런 큰 사명, 이것을 전제하고 하나님 백성된 민족이지요.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큰 십자가를 지고 일해야 될 그런 민족으로 선택되었는데 구약 역사 내내토록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아브라함의 역사나 야곱의 역사나 요셉의 역사를 억지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나타내 보이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내 사라를 바로왕에게 빼앗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바로왕을 호통치셔서 바로가 회개하고 아내를 돌려주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큰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신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야곱과 요셉 부자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우여곡절 많은 인생살이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애굽 왕의 입에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헌신하지 않고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가정의 환난을 통해서라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희생 제물 삼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든 이방 세계에 전하게 증거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때부터 이방 세계에 복음 전하는 책임과 사명을 주고 부름받았는데 그 일을 잘 하지 못했다. 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하지 않느냐. 그것을 요나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국내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책망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에 비해서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적인 사명인 세계 만민을 다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책임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보면 회개한 이후에 요나의 삶이 얼마나 선교적으로 중요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나라를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남북 왕국의 분열 시대 역사를 읽어 나가다가 보면 항상 세 나라가 끝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아람이라는 나라이고 둘째가 아수르고 셋째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됐죠. 그런 역사적인 관계들이 있었고 또 국경선을 마주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끝없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 사이에는 긴장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도 마찬가지였고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나중이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몰락할 그 점이 되면 그 세력이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남왕국까지도 이 아수르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하스 왕의 경우에는 아예 자기 거처를 다메섹으로 옮겨서 이 아수르의 영토였던 다메섹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고 이 아수르의 거대한 신전들,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전들을 보고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신전에 이 그림을 그려서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고쳐라 그렇게 명령할 만큼 그는 친아수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의 시대에 이 아수르의 종교가 예루살렘에 많이 도입돼서 성전 안에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든다든지 하는 일월 성신을 쓰면 천체 숭배 종교가 예루살렘에 횡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고 히스기야 왕의 시절에는 아예 히스기야 왕의 시절에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고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어서 그때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아수르군을 물리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가 780년에서부터 한 4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가 북왕국 이스라엘로서도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런 시기였고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 역시 최고의 전성기를 가졌던 그런 역사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두 나라가 정면으로 충돌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서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그런 시기여서 두 나라가 충돌해 가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선지자가 감히 니느웨에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니느웨 성 전체가 오늘 말씀해 보는 대로 왕에서부터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징계와 심판을 행하지 않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느느웨 성 전체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선지자 요나의 역사, 요나의 역할이 얼마나 위대한 역할이었고 얼마나 그가 위대한 선지자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진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특히 이 아수르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수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중요하게 생각할 여지도 없을 만큼 당시 이 아수르는 너무나 잘 나가던 나라 전성기였습니다. 뭔가 좀 위험해 보이고 자기들 존재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이런 시기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인데 너무 잘 되던 시기, 너무 아수르가 최강대국의 면모를 과시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점령지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요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함으로 그 땅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그렇게 보면 이 요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성과 지도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강한 책임감입니다. 그가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가 선장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역사에 몇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 역사에 이렇게 자기를 희생시켜서 세상을 구하고자 했던 내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책임을 지고 내 생명을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있겠습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이런 응답을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책임감 측면에서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지도자의 모형도 사라져버린 책임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이 혼탁한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지요. 왜 이런 현실의 현장에 나를 두셨나? 왜 여기에 나를 살게 하시고 왜 이 시기에 내가 여기에 있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책임을 주셨는지를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그 요나의 그 책임감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니느웨에 가고 싶은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않았고, 아수르 사람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갑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또 아수르 사람들은 온갖 신들을 잡다하게 섬기는, 이 천체 숭배를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에 푹 빠져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곳에 가서 요나가 무슨 큰 팀을, 전도팀을 거느리고 가서 지휘하면서 이 성에 가서 무슨 전도 집회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홀로 단신으로 거기에 가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겨우 빠져나온 그런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그래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기 생각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판단도 아니고 하나님께 두 번째 들려주신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고 자기 감정이나 계산이나 생각과 판단 다 접어두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서 전도에 무슨 거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역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닐 터인데, 반기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막막한 처지였지만, 그 모든 계산과 계획들은 다 뒤로 하고 우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 순종도 너무나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일일이 다 도시의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외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니느웨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사흘 길을 걸어야 될 도시다. 사흘을 돌아다녀야 겨우 큰 골목이라도 다니면서 외칠 수 있는 곳인데 요나는 하루 정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 하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올 재앙이 도려 공포에 빠져서 비명을 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아니리 하나님을 믿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가 아주 강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이 오히려 아수르 종교의 모습을 보고 자기 성전 구조까지 바꿀 만큼 강력한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겨나게 된 것이 요나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고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이 구비되어지기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어야지요. 듣지 못하는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어떤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 있고 들려주는 말씀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구해낼 새로운 지도자는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요나처럼 그렇게 해야 니느웨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보시면 회개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신압 심지어 동물들에게 이르기까지 굵은 벼옷을 입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안 그런다고 누가 보장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가진 백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깊은 회개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이 이 긴 시간 동안의 설득과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던 요나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 일에 대해서 자꾸 뒷일을 걱정하고 계산부터 먼저 합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 사실 일인데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나의 지도력 영성의 특징을 보면 어떤 모습에서도 자기를 내세우는 모습이 없습니다. 요나 3장이 요나 사역의 하이라이트인데 이 과정을 기록하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요나가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외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했다고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 업적을 자랑한 그런 모습이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 전체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가라는 말이 한마디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요나의 신앙이 요나의 영적 지도력이 요나의 영성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체로 우리가 실패하는 많은 경우들 가운데 내가 했다는 생각 때문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더 귀하게 쓰이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결코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할 때에도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했습니다. 또는 우리 교회가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지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고 은혜가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권위가 더 높아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요나는 언제든지 내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 말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나가 회개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살아가다가 환난 풍파 많이 당한 그런 사람이지만 회개한 다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전도로 한 나라의 수도를 뒤집어 놓을 만큼의 영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력의 음성이 나오게 된 것은 그의 깊은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 그리고 한 가지도 내가 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그 지도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지도자가 이런 교회와 민족과 세계의 미래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신 분,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서 그 들려지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는 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감당하면서도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영성을 지닌 지도자,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선한 목장부 살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